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그렇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시간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도 있고 또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교회의 문제, 많은 내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이 역사하고 성령 하나님만이 주장하시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대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단어들, 새로운 언어들에 대해서 만나게 됩니다. 요즘 한국에는 새로운 시대를 빗대어 하는 말들이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이 삼포세대라는 말이 있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포세대는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랍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가 요즘 한국의 젊은 세대랍니다. 금수저노릇이라는 말이 또 유행합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이어받는 그런 이야기를 금수저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업체에 가면 열정페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열정을 빌미삼아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페이하는 거예요. 열정을 한번 펼쳐봐라. 열정을 가지고 일해봐라. 얼마든지 네 꿈을 펼칠 수 있다. 돈은 최저미만이다. 열정인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 이렇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제가 캐나다에 2003년에 왔는데 캐나다에 오니까 한국에 없는 말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나나족 혹은 바나나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겉은 노란데 껍질을 벗겨보니까 속은 하얗답니다. 외형은 황인종이고 동양인인데 사고방식은 서양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민 2세대들 향해서 그렇게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한국인처럼 생기고 한국인처럼 외모를 갖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청했는데 나오는 답변이나 반응은 서양인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에 못 미치는 반응을 경험했을 때 아, 저 이민 2세대들은 바나나 같은 사람들이구나. 나쁜 말이 아니라 겉과 속, 즉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에도 영적 바나나 같은 사람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지만 속을 뒤집어 보니까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아닌 내 삶의 방식으로, 세상의 삶의 원리와 원칙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저를 포함하여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영적 바나나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 치료의 말씀을 주십니다. 영적 바나나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면, 무엇을 가지면 그 영적 바나나에서 탈출할 수 있고 탈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인간적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요구이자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를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겁니다. 나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따돌리는 자에게 선대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요구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요구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5장 말미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시작될 새로운 나라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라, 옛 나라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될 새로운 나라에 하나님께서 무슨 원리와 무슨 모습으로 어떤 내용으로 그 나라가 유지되고 세워지고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의 주인은 우리가 지난 두 시간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복된 자라고 부름받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스스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스스로를 알고 있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자, 그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기의 일을 드러내고 자기의 의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자들, 스스로 만족하여 어떠한 도움도 요구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는 저주이고 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이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는 저주요 심판이요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과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적 갈급함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나를 저주하고 욕하는 자들을 축복하랍니다. 나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이 요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요구를 지킬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이니까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마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도대체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라고 그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는 겁니다.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아주 자그마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너보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너를 향해서 힘드니 나를 놓고 저 100m만 가다오 그러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집까지 내가 업과 가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무엇을 꾸어달라고 하면 아무런 꺼리낌 없이 꾸어주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이 주는 겁니다. 아무 이야기 없이 가져가는 자를 향해서 달라고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누군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한 단어로 그 사람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바보. 그렇잖아요. 바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세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삶들을 살게 되면 하늘에서 상이 있게 된답니다. 자, 35절에 보세요. 결론적으로 다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하늘에서 상이 내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으니 이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지킬 수는 없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가 만약에 이것이 조건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문맥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누구들에게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때에 복받은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그 삶의 방식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표징이라고요. 하늘에서 상이 내려졌다고 하는 표징이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옛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옛 틀로다가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이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우리 마태복음 5장에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의 내용은 오늘 누가복음 6장에 있는 기록한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눈은 눈으로, 예,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논리라는 거죠. 받은 만큼 돌려주라는 거예요. 당한 만큼 갚아주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삶만 지속이 되고 이런 삶만 유지가 돼도 우리의 사회는 평화로운,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대 맞으면 어때요? 한 대만 때리려고 합니까? 두 대, 세 대 때리고 싶지 않습니까? 50원을 사기당했는데 그 상의당한 사람에서 50원만 뺏어올고 싶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심리는 한 대 때리면 두 대, 세 대 때리고 싶은 게 우리의 심리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든 세상 사람이 됐든 아마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세상은, 야, 그 사람 참 지혜롭다, 세상 잘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구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때리지 말고 다른 쪽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유익이 되는 자들 향해서만 사랑을 베풀고 유익을 되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 사람이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7장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의 존재됨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7장 15절에 가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바나나 같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하여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사실은 열매가 맺혔을 때에 알게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가 맺힐 때에 그 나무가 사과나무가 됩니까? 배꽃을 틔우고 배 열매를 맺었을 때 비로소 그 나무가 배나무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배꽃이 열매가 안 달릴 때도 그 배나무는 배나무였다고요. 사과나무가 중요한 것이지 사과가 열렸느냐 안 열렸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배나무가 중요한 것이지 배가 열렸느냐 안 열렸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배가 열린 것은 단순히 이게 배나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표징에 불과한 거예요. 배가 달렸다고 해 이 나무가 배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이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삶의 원리와 논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익만 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의 본질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사과 열매를 맺히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래요? 이미 사과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다고 나는 사과 안 맺을 거야, 나는 배 맺을래, 아무리 이렇게 발버둥 쳐보십시오. 사과 꽃을 탁 뛰면 여러분들이 막 따냅니다. 사과가 막 달릴 날이면 막 임의로 막 따냅니다. 그렇다고 해 사과나무가 아닐까요? 사과나무죠. 사과나무라고요. 사과가 하나도 안 달려도 그 나무는 사과나무예요. 여러분들의 존재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래하는 그 새로운 나라의 주인이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답게 그것을 실행하며 살아가든 그것과 상관없이 영적 바나나처럼 세상적인 원리와 세상적인 논리로 그렇게 살아가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라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불에 찍어 던지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그 불에 던져지는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였을까요? 본질적으로 악한 나무예요. 아름답고 선한 나무였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못 맺혀서 찍히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악한 나무가 찍혀서 던져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조건이 아니라 표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것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못하면 내일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 못하면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나님이 연습시켜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오늘 본문에 요구하는 이 아이디어락하고 아주 확실한 삶을 못 살지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연습하라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우리를 아들 삼으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이 그런 성품을 갖고 있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독일하게 해를 내려 비추십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왔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원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비가 내려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비를 내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원수같이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도 비를 내려준다고요.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면 그 성품으로 거듭난 우리들,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만 우리의 삶이 재미있고 풍요롭고 은혜롭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휴가를 되게 즐거워하고 서운한 분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캐리비안 베이에 가서 그 유람선을 타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그날 하루만 바라보면서 그날 한때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날을 생각하면서 돈을 벌고 저축하고 저축해서 가족이 한 8명 되는 가족이 떠났습니다. 떠나서 유람선에 딱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이 사람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걱정이 생기냐면 10일 후에 돌아가야 되는데 아이고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10일 후에 돌아가면 저 지옥 같은 삶을 또 살아야 되는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점점 더 무더웁니다. 아이고 9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합니다. 먹는 것도 소화가 안 됩니다. 잠을 못 잡니다. 8일이 남았습니다. 7일이 남았어요. 결국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면 또 무슨 걱정합니까? 다음 휴가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 이번에는 알래스카를 한번 가자. 열심히 돈 벌어서 알래스카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알래스카를 갔습니다. 또 걱정을 합니다. 10일 후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삶의 원리와 논리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원리와 논리로 살아가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주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걸 연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자꾸 사과를 안 맺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아무런 이유 없어요. 단지 하나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공격을 받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 본질적인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조건이 아니라 이런 삶을 연습해서 살아가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를 확인받고 연습하고 성숙해가는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에 모여서 합숙을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주일에 뭐 한 번만 제 말씀을 들으니까 헷갈리죠. 그렇잖아요, 그죠? 밥 먹으러 내려가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뭔가 좋은 말 한 것 같은데 교회를 나가면 더 모르잖아요. 오늘 본문이 뭔지. 그렇죠? 월요일 정도가 되면 어제 뭔 일 있었지? 저도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런 삶을 하나님이 그냥 요구만 하시고 방법은 제시하지 않는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총지휘자예요. 그런데 앞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당황해서 묻습니다.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거예요. 우리를 위하냐 우리 적을 위하냐. 그러자 동문서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14절입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여호와의 군대장관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동문서답을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의 상관으로 자신의 명령을 내려야 될 그런 지휘관으로 이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군대대장을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발을 벗었을 때 그곳이 거룩해졌을까요? 아니면 이미 거룩한 곳에 들어와 있을까요? 이미 거룩한 곳에 들어와 있죠. 거룩한 곳에 들어와서 신을 벗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내용의 결정권을 자기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조금은 쉽게 오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 삶의 모습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세대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 자체도 부인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지만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분이 지금 우리 앞에 살아계시고 지금 내 앞에서 나의 갈 길을 가로막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참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요구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인식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신을 벗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여호와의 면전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마도 조금은 쉽게 그러한 내용들에 연습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저 역시 넘어집니다. 실수 많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하지만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선에 척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운명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복이라고.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일을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바뀌어질 일이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순종하여 그 길을 가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롭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거역하신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놓지 않을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의 몸은 만신창이가 될 각오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순종하여 그 길을 가시든 불순종하여 가시밭길처럼 끌려가시든 하나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현재이고 내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처럼 모든 자들에게 선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러한 풍요롭고 넓으신 그분임을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그와 같은 인생의 목표와 꿈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함께 아름답게 성숙해 가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부족함 투성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자랑삼아 내놓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날마다 자빠지고 하나님 그렇게 주저앉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에게 자포자기하는 마음은 갖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여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연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